이제 구정 명절도 다 지나갔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에서 한 걸음 떼어내어서 전진해 나아가는 일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를 분명히 하여 오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올해 들어와서요. 1월 셋째 주에 블로그 1위 글을 인터넷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성북 동아 에코빌 아파트의 개별 난방공사 계약 체결 건이었는데요. 여러분, 보통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되면 서류상으로 통상 갑과 을의 관계로 표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 성북 동아 에코빌 아파트의 개별 난방공사라고 한다면 종전대로 하면 갑은 입주민들이 될 것이고요. 개별 난방공사 측은 자연스럽게 을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회사, 임대위와 입주민, 동별 대표자와 관리소장이 갑과 을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일방을 갑이라고 하고 상대방을 을이라고 하는 소위 갑을 관계로 인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북 동아 에코빌 아파트는 종종과는 다른 관계로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갑을 관계가 아닌 동행 관계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는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었던 난방공사 측의 미덕이 돋보이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갑과 을의 관계로 표시될 수 있을 법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 선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모세의 생애 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연수를 120년을 살다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죽었던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120년의 시기는 크게 세 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첫 40년은 바로 궁에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며 지낸 왕자로서의 삶이었고요. 두 번째 40년의 기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와 함께 양을 돌보면서 보낸 고단한 망명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 용도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바로의 궁에서 첫 번째 주기와 미디안 광야에서의 두 번째 주기는 모두 출애굽 용도자로서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익힌 문물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일에 큰 힘이 되었고요. 미디안에서의 삶은 가나안 입국까지 전개되었던 광야 생활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의 전체 생애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이세 번째 주기로 호렙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위 갑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을인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흘간의 광야에서의 제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두 가지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왕 바로의 단호한 거절과 함께 또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가중된 노역으로 인한 백성들의 반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와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갑의 관계 위치에 계셨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을의 관계에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여러분 극복했을까요? 먼저 갑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갔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슈브라는 이 동사는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다시 되돌아간다, 다시 회귀한다라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이 모세가 늘 서 있었던 본래의 자리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베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인데도 그에게 순탄한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는 위기를 맞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는 늘 따라다닙니다. 올해 총회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교회마다 이 슬로건을 걸고 우리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고 외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매첫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슬로건과 무언가 갱신을 외치고 움직여보지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한 해가 저물 때 우리의 되돌아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여준 위기의 극복 방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슈브,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분명한 미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면서 본격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때로 위기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올해 펼쳐지게 될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일,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일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모세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유는요,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갑을 관계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가 맞이한 위기는 그의 잘못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제시하신 그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런 점은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탄원한 내용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사실 이 물음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에 대한 간구일 수도 있지만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당면한 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과 더불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곧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래 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선적으로 확인할 일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진 사명이 흔들리고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두 가지 응답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늘 읽은 6장 1절 말씀에서 하느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시겠다, 강한 손을 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출애굽 구원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런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핵심 구절이 오늘 제목에서처럼 삼고 대리니라고 나타난 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겪어도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를 받으며 더욱 확실한 비전을 확인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후 부분부터 출애굽 용도자로서의 모세는 사실 순탄한 일들보다는 크고 작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의 연속이었지만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자기에게 닥친 위기의 극복 방법으로 본래의 자리인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갑이 상황이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의뢰의 관계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려는 그 모든 계획 속엔 앞에서 예를 든 성북 에코 아파트의 개별 난방공사와 같이 갑을 관계가 아닌 동행 관계로 계약을 맺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 쌍방 간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확실한 동행의 관계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때마다 일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전개되어지고 펼쳐지더라도, 때로는 위기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일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비전을 발견하여 사명감을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동행관계를 선포하신 하나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 말씀 6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들 중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여기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고요, 또 그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바 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입니까? 족장시대의 3대 대표 아닙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는,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접근 방법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분명히 나타나신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주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신 분임을, 전능한 하나님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완전하라 라는 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치는 제물로 우리들의 요구하는 제물이 있는데요, 그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 흠없는 제물을 얘기하는 동물을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나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요,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데 쓰인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한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노아. 그 사람을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이때 완전하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은 사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믿음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하여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는 뜻으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의 이 명칭은 사실은 언제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 3장짜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네.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려느냐고 모세가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알려주셨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고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이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스스로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 내미심 때문입니다. 족장시대에는 막연하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시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이라는 천성을 향해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스스로 계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이 아둘람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호와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 자리에 함께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들 결혼하신 분들이고 지금도 애틋하게 사랑하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예전에 연애하던 그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매는요, 우리 여성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자매는요, 자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형제를 만났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기억 있으시지요? 지금 더 행복하십니까? 지금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매는요, 자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요, 자기를 목숨 걸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